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교대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40일 동안 들었던 말씀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너무도 중요하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우리 국민은 커다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월호 침몰입니다. 수많은 그 학생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현실 안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3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애잔한 아픔과 그분들,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에 인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쯤이면 거의 다 인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선체가 다 드러났고, 그렇게 세월호가 3년 동안에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있었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인양이 돼서 감사하고, 또 바라기는 끝까지 잘 인양 작업이 마무리돼서 그동안에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설교에서 커다란 결함이 있는데 그 커다란 결함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충분히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이유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버림당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죄인이 대신 메시아가 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의 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가시키셔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이지만 그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만 됐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그 죄의 처참한 결과, 죄의 처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히 친히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지요.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마 천근 만근이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지요. 마음의 부담이고 걱정이고 염려였을 겁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새벽에 40일 동안 그렇게 유난을 떠를 필요가 있나?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냥 피곤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요, 지금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나약해진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려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정말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견고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히 신약의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십자가를 전하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학력적으로, 또 실력적으로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가문도 훌륭합니다. 출신 배경도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으면 굳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특히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은 그토록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전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바로 보여집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얼마, 한 1km 정도 떨어졌나요? 그러나 눈으로 보면 바로 앞입니다. 1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람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바로 앞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하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자신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가면 바로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가 있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거기서 재판받으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곧바로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곳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모든 장면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잠시 후에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 보여지는 그곳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에휴,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지. 행복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급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요? 이제 잠시 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제자들 중에 수제라라고 일컫는 탁월한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그 제자들을 끌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그러나 철도 없는 제자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당시 극한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두대형과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두대는 사람을 사용시킬 때 단번에 깔끔하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처형 방법이 단두대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죽어가는 자에게 일말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사형 집행법입니다. 모진 채찍이 가해지고 사형수가 직접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하고 발가벗겨진 후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힌 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극한의 고통을 맛보며 가장 참혹하고 처절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 이런 이유로 인하여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무조건 금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내리지 말라고 아예 무조건 그렇게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그 외에 반역자나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만 되었을까요? 법정에서는 나는 그의 죄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전반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깨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모든 죄인을 향하여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은 단순히 대제사장들이나 당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하여 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계획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원하사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지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는 일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일이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일이 멈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신 거죠.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신 자리임을 알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감격이지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감사함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화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값에 해당하는 진노를 퍼부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값에 해당하는 진노를 퍼부었어요. 완전히 퍼부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보다, 그 고난보다, 그 고통보다 어떤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대요.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이 단절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화해예요.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해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것,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감정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고안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말해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면 여러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 두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데 만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불화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불화가 청산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우리는 안다면,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비웃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대하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 좋아하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의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왜 싫어할까요? 특히 싫어할 이유는요, 죄인이라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미 또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돼도 내일 또 이 강단에서 또다시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볍지 않은 거지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야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해야 비로소 우리는 교만을 버리게 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은 열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찾아 한 마지막으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가슴에 사무치니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 화해를 이루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